요한계시록을 강의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에게 공지를 하고 오늘 이제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벌써 8번을 강의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제 22장까지 이 말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연구를 할 때 어느 면에서 이제 구조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 구조는 1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을 해라. 그래서 1장부터 22장이 이렇게 세수로 구분이 된다. 요한계시록 1장은 이미 사도 요한이 본 거고 2장에서 3장은 사도 요한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 4장부터 22장은 아직까지 이 땅에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앞으로 있을 그런 일들을 기록하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셔서 요한계시록이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2장에서 이제 3장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데 2장에서 3장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엔 이름이 아시아였어요. 그 아시아에 있던 일곱 개 교회에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편지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 그림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에 이제 가서 보시면 여기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이 나오는데 일곱 개 교회가 있다 그랬어요. 일곱 개 교회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있다. 그래서 맨 밑에 에베소가 이제 있는데 에베소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조금 가면 반모라고 한 섬이 보이는 거 아실 거예요. 반모, 지금 반모에 사도 요한이 유배가 돼 있고 거기서 말씀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이런 내용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다시 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펴고 읽으면은 이제 명백해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곱 개 교회가 에베소, 그 다음이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라오디기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제가 오늘 이제 두 번째 교회라니까 일곱 번째까지 할 거니까 그 이제는 외우셔야 돼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서머나, 사데,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를 같이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 나오는 교회, 에베소 교회를 이제 살펴봤고, 오늘은 가운데 이렇게 동그랗게 제가 서머나라고 하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원을 쳐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그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다. 처음 행위를 버린 교회다.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그러면 등잔대를 치우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서 회개하지 않다가 역사 속으로 완전히 그 교회가 사라져버리는 이런 걸 우리 눈으로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서머나 두 번째 교회인데 서머나 교회의 특징이 뭔가를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가, 또 교회는 사람이 교회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런 걸 점검을 하고 이 교회에 편지를 주신 그 예수님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 우리 사랑침례의 교회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한국에 있는 교회들의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런 좋은 일이 생기면 정말 감사를 드릴 것 같습니다. 자, 일곱 교회 보내는 그 편지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메시지가 이렇게 형태가 있어요. 어떤 형태. 먼저는 주님의 모습이 그 안에 묘사가 돼 있어요. 편지를 보내는 주님의 모습이 교회마다 다 다르게 나옵니다. 우리 주님이. 그 다음에 주님께서 알고 있는 사실을 언급을 해요. 그 교회에 내가 이거를 알고 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서머나 교회는 책망할 게 없는 그런 교회인데 또 필라델피아 교회도 그런 게 없는 교회인데 나머지 다섯 교회 이런 데 가서 보면 내가 너를 좀 책망할 게 있다, 좀 고쳐야 될 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책망할 것이 있는 그런 교회에는 이거 고치고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이제 전달해줘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그 교회 엑스레이를 찍어서 보여주시는 거다. 예수님이 엑스레이를 찍으신 거예요. 엑스레이. 그래서 교회를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어디가 금이 가고 뭐 폐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게 다 나온단 말이죠.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교회의 현실을 보여주고 저와 여러분 성도들의 현실을 이제 보여주시고 합당한 처방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예, 이런 내용으로 일곱 교회 보내는 메시지가 이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서머나 교회, 핍박을 받으며 죽기까지 믿음을 지킨 교회, 예,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이 아무것도 책망하지 않은 이런 교회, 이런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지도에서 본 것처럼 이 서머나, 에베소가 맨 밑에 있고 그 위에 이제 서머나가 있어요. 서머나. 그래서 제가 구글에 가서 에베소부터 서머나까지는 얼마쯤 되나 이렇게 킬로미터를 이렇게 봤더니 70에서 한 79km 이렇게 이제 된다. 자동차로 이제 그렇게 가는 그런 길이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역시 항구 도시입니다. 에베소도 항구.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이 지중해가 있잖아요. 에게해가 있잖아요. 에게 있는데 가서 보시면은 이제 항구 도시라는 걸 알고 있고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이즈미르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즈미르. 여러분 그리스의 유명한 호머라고 하는 시인이 있다는 거 아시죠? 호메루스 아니면 호머, 일리아드하고 오디세이를 지었다고 하는 이 사람이 출생한 데가 여기 서머나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또 구글에 가서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예수님 오시기 한 300년 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도시를 계획을 해서 직접 세운 그런 도시로 알려져 있어요. 굉장히 아름다움이 이렇게 넘치고 부유함이 넘치는 그런 도시. 그래서 그 당시 아시아 소아시아 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는 에베소인데 에베소만큼 크진 않았지만 이런 그 도시의 아름다운 면에서는 에베소를 능가하고 그 소아시아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도시로 불리던 이 도시가 서머나라고 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그리스가 끝나고 나서 이제 로마가 등장을 하니까 처음부터 로마에게 이제 충성을 바친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로마에게 충성을 하다 보니까 로마의 보호와 호의를 받아서 그래서 로마는 황제 숭배를 했잖아요. 그래서 황제 숭배의 중심적인 그런 도시로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게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니까 로마가 자유를 줘서 자유도시가 됐습니다. 고고 학자들이 발견한 바에 의거하면 이렇게 뭘 파내잖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계기가 되면 이제 소아시아를 이제 한번 갈 겁니다. 가서 보시면 아유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 없어졌어요. 이런 유적들이 다 없어지고 여기 가서 보면 이제 서머나 같은데 지금 아고라는 여러분 다음에도 이 아고라 뭐 이런 광장이 있잖아요. 나쁜 아이들이 이렇게 모이는데 이런 아고라가 옛날에 이렇게 저작거리 이렇게 해갖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갖고 회의도 하고 물건도 팔고 이런 데 이제 아고라라 그랬습니다. 아고라. 이게 지금 아고라인데 저 뒤에 보면 현대식 건물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로마라든지 이런 데처럼 아주 뭐 이렇게 귀중한 그러한 그 유적을 품고 있는 이런 도시는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가서 보면 저런 유적밖에 없어요. 근데 유적들이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이게 아고라인데 또 다시 한번 그림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것도 역시 아고라, 저런 기둥을 세워놓고 이렇게 천장을 하고 우선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토론도 하고 하던 그런 데 다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데 저 뒤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뭐 지금 가정집 같은 것이 있고 그런데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는 거의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집이 다 그 옆에 다 있고 이게 뭐 국가가 보존해야 될 그런 유적이라 더구나 지금 다 터키 이슬람이니까 저거를 뭐 보존해 이런 게 이런 마음이 없잖아요. 이게 기독교 이런 어떤 유적이고 하다 보니까 그냥 가정집들 이렇게 있고 그런데 저렇게 저런 유적들이 이렇게 있다 그리고 버스가 데리고 가서 이렇게 구경시켜주고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것들은 그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 거기서 넘어가서 그리스로 간다든지 하면 그리스는 이제 관광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파르테나 신전이 뭐니 엄청난 것들 뭐 계속해서 꾸며놓고 하는 그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유적들을 가서 보면 상당히 부유한 그런 도시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도시 자체는 이렇게 부유한 그런 그 도시인데 그 서머나라고 하는 그 도시 안에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믿는 사람들 엄청나게 핍박한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순교자를 많이 배출한 이러한 이런 교회가 성문학교회다, 핍박받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하라,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다. 성문학교회 특징을 얘기하라, 핍박을 받다가 순교한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핍박을 받다가 순교한 교회니까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회개하라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여기에 특별하게. 네, 그래서 이 내용이 왜 그런가, 핍박을 받다가 순교까지 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교회이기 때문에, 또 성경 말씀도 네 절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좀 길어요. 근데 서문학교회는 네 절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뭐 달리 얘기할 게 별로 없는 그런 교회였다. 영어로는 이 교회 이름이 영어 한용되어 갖고 계신 분은 알겠지만 스머나 이렇게 돼 있어요. S-M-Y-R-N-A 스머나. 그래서 스를 발음을 빼면 머나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몰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몰약. 몰약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M-Y-R-R-H.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어 요새 이제 설명도 하는데 스트롱 그 번호를 가서 보면 스머나는 4668번이고 몰약을 뜻하는 뭐는 4666번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머나는 뜻이 뭐냐? 몰약이란 그런 뜻이다. 자, 몰약이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2장 11절에 동방에서 세 명의 이제 지혜자들, 개혁성경에 따른 박사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께 바친 이와 같은 그 선물 가운데 하나가 몰약이었습니다.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죽게 되었을 때 니고데모가 나타났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19장 39절 가서 뭘 갖고 오냐? 몰약을 갖고 옵니다. 몰약. 그러니까 몰약은 뭐 하는 데 쓰는 거냐? 사람이 죽으면 장사할 때 쓰는 그런 물품이 몰약이에요. 특히 귀중한 사람 이렇게 되면 그때 몰약을 사용을 해서 장사를 이제 지냅니다. 그러니까 동방의 지혜자들이 올 때도, 또 여기 니고데모가 올 때도 예수님과 관련해서 몰약을 가져왔어요. 근데 여기 지금 서머나라고 하는 그 교회의 이름이 뭐냐 뜻을 풀면은 몰약이란 뜻이에요. 몰약.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죽는 거하고 상관 있는 그런 교회구나. 이 그리스 말로도 이런 식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어근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의 이제 핍박이 있었냐? 저와 여러분이 네이버나 이런 데 이제 가서 로마 황제들의 기독교 핍박 가운데 10명의 시대에 10번의 대핍박이 있었어요. 그걸 10대 핍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대 핍박. 그래서 주후 63년에 네로라고 한 사람이 등장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엄청나게 교인들 많이 죽이고, 그때 이제 베드로하고 그 다음에 바울도 이제 순교를 했다, 이런 그 기록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313년에 소위 콘스탄틴이라고 한 대제가 뭐 기독교 공인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역사적인 일을 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까지 10번의 공식적인 대핍박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네로, 그 두 번째가 도미티안. 도미티안 이 시대에 지금 사도 요한이 살고 있고, 요한이 핍박을 받아서 지금 유배가 돼 있고, 또 동시에 서머나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소아시아의 서머나라고 한 부유한 그런 그 도시에 거기에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하는 이런 그 황제가 도미티안 황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받다가 결국 순교하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배출이 된 이런 교회가 서머나 교회다. 이름이 몰약을 뜻한다. 요 정도는 이해를 하시면서 말씀을 좀 들으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교회를 핍박하던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산을 이제 약탈하기도 하고, 또 직업을 주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는데 직업을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이렇게 이제 살다 보니까 가난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러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 말씀이 여기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이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폴리카비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이 교회의 감독이 돼요. 사도 요한의 제자 중에 마지막 제자라고 하는 폴리카비라는 사람, 여기 교회 감독. 감독은 주교 이렇게 번역, 이게 그런 게 아니고 디모데전서 3장에 가서 거기 나오는 감독은 지역교회의 목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천주교 이런 식의 여러 지역을 뭐 다스리는 이런 감독이 아니라 이 서머나에 저와 여러분이 가시면 지금 서머나 교회라고 하는 게 남아있는데 조금해요. 거기 있는 그 교회를 다스리던 그 목사가 폴리캅입니다. 이 폴리캅이 황제 숭배 이거를 거부하다가 그리고 이제 화형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역사 속에 이제 남아있다는 거. 그 교회가 서머나 교회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고 2장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머나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천사는 목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신저.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는 자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이름도 몰약이고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이 사람들이 이제 당했는데, 그리고 결국은 순교를 했는데, 왜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을까? 간단해요, 내용은. 뭐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사도 요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반모섬으로 유배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 요한은 또한 너희 형제여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한다. 그래서 환난에 동참하고 그 다음에 인내에 동참하고 요한이 지금 그러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 서머나에 있는 교회에 엄청난 그와 같은 환난과 핍박이 이제 닥치게 된 거죠. 그 이유는 뭐냐?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거다. 근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에 예수님이 여러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는 모습이 다르고,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필라델피아 가서 보시면 다 예수님이 나타난 모습이 다른데, 여기에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냐?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는 분으로 예수님의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참 의미심장한 거예요. 지금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해서 순교당하는, 죽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죽는 거.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그 교회, 그 교회에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전에 죽었지만 지금 살아있는 자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나는 부활의 주인이다. 부활의 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가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해도 너희 역시 나와 함께 부활해서 영광의 몸을 차지할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를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 자신을 그런 모습으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또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처음이요 마지막. 여러분, 글을 읽든지 이야기를 읽든지 처음과 마지막을 알면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난지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는 자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를 지금 핍박하고 있는 로마 황제, 또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 못 살게 구는 그런 모든 자들, 또 그 뒤에는 마귀와, 그렇죠, 그의 천사들, 그 악한 영들이 이들을 이렇게 유혹하고 이들을 조장해서 이 사람들 핍박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이런 모든 거 다 내 손에 권세 아래 있다.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다.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공정하게 이 모든 자들을 심판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서머나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은 환난과 고난을 극복하고 십자가의 고난과 환난을 극복하고 그리고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승리하신 분이잖아요. 그 모습으로 지금 순교를 당하고 있는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과 궁핍, 그 다음에 순교에 직면한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그런 모습인가,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 상황을 이렇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면. 자, 그럼 서머나 교회의 특징이 2장 9절에 나옵니다. 내가 내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알며 그러나 내가 부유하도다. 또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인 자들이 신성 모독을 아노라.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생존을 위협당하는 서머나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내 환난도 알고 궁핍도 알고 내 행위도 알고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행위가 2장 3장에 보면 모든 교회에 이제 행위가 나오는데, 행위가 좋은 행위도 있고 나쁜 행위도 있어요. 여기 3장에 가면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여기 그 행위는 나쁜 행위예요. 좋지 않은 행위. 근데 여기 지금 에베소 교회라든지 아니면 여기 나오는 서머나 교회 예수님이 내가 내 행위를 안다 할 때는 믿음에서 나오는 신실한 그런 행위 예수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정말 선한 행위를 하는 거 이거를 정말 예수님 보실 때 그런 행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하는 거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는 거는 선한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선한 행위가 1조를 하지 못해 0.001%도 1조하지 않아요. 근데 구원 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한 행위가 우리 가운데서 나와야 된다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서머나 교회가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고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여기 환란을 알고 있다 이야기하는데 환란은 말씀드린 대로 고통받는 거, 압박받는 거, 짓누름 당하는 거 이런 게 이게 환란입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씀했잖아요. 자, 그럼 죽었다고 살아난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환란이 무언가를 여러분과 제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 이제 십자가 사건 바로 전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세요?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갑니다. 올리브산. 올리브산은 올리브가 많기 때문에 그 이름이 올리브산이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또 이스라엘에 가서 올리브산에 가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런 그 올리브가 뭐 2000년 전에 이런 것들이 그냥 지금 있습니다. 거기에 그 올리브산에 이제 갔는데 거기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겟세마네는 뭐 하는 데냐? 올리브 기름을 짜는 데가 겟세마네예요. 올리브 기름을 짜는데 자 그럼 올리브 기름을 짜려면 올리브를 집어넣고 어떻게 해요? 짓눌러야 그래야 기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짓눌러야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왜 굳이 겟세마네를 갔냐? 고난을 당하는 거를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올리브산에 겟세마네를 택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신 일이 뭐냐?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신 그 내용이 뭐냐? 내 뜻, 내가 원하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기도를 드리려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어요. 그 누가복음 22장 44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올리브가 이렇게 짓눌리듯이 그 영과 혼과 육이 짓눌리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할 때 그분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큰 핏방울같이 되어 땅바닥에 떨어졌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올리브가 짓눌려서 거기서 순수한 기름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러한 그 고난, 예,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그런 그 고난, 그거를 당하시는 거, 그거를 환란, 그 환란 당하는 그 겟세마네 이게 환란의 장소다. 그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기름을 짤 때 올리브가 눌려야 하듯이 고통을 당하는 게 그게 환란이에요. 예, 이거 뒤에 무슨 일이 있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환란 당하고 고난 당하고 이렇게 피와 땀을 흘리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러고선 왕관을 받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십자가 다음에 그 다음에 왕관이 있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크로스 다음에 크라운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서머나 교회에게 그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날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겟세마네를 거친 거예요. 그게 뭐야? 환란을 거친 거란 말이죠. 사도 요한도 그런 환란을 이제 거치게 되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 가서 보면 사도 바울도 어려움 당하고 지금 옥에 갇혀 있고 이제 이러는데 예 사도 바울이 12절에 3장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 게 그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 환란을 거쳐야 십자가를 거쳐야 그 다음에 뭐예요? 크라운 왕관이 오는 것이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다. 지금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바울이 복음 선포하러 다니면서 20년 30년 여러 지역 당하면서 가면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란을 당했잖아요. 이런 환란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사는 가운데 주님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걸 성경은 환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도 그런 환란을 당하고 디모데도 바울도 여기 서문학교의 교인들도 그런 환란을 당했는데 이 환란은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창세 이후로 유대인들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큰 환란과는 다른 거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거는 전 인류가 한 번밖에 겪지 않는 특이한 그런 그 환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란을 겪어야 환란 통과해야 그 다음에 휴거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성경의 문맥에 맞지 않는 거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내 궁핍을 안다 그랬어요. 참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인지 몰라요. 그 당시 그 소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에 지금 살고 있는데 성도들은 굉장히 가난하다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인 가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가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직업을 얻기도 어렵고 정말 믿음 생활하면서 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실질적인 가난을 하는 거예요. 가난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나 실상은 내가 부유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이 라오디아 교회는 본인들은 부자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진짜 가난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 실제로 너희는 부유한 자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이 표현에 따르면 고린도 후서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면서 6장 9절 10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다. 이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다. 서문학교의 교인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장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 교회를 칭찬하는 그런 일이 나옵니다. 그 마케도니아 교회에 헌금 요청을 했는데 마케도니아 교회가 극심한 가난 속에서 사도 바울이 예상하지 못하게 많은 헌금을 한 거, 이거를 지금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어요. 이상한 거예요.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넘치도록 헌금을 하는 그런 일을 하게 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왜 가능하냐?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 서문학교회도 마찬가지고 마케도니아 교회도 마찬가지고 믿음을 통해서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환란과 그 다음에 궁핍, 그 다음에 행위를 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줬는데 환란과 궁핍은 외적인 거예요. 외부에서 이렇게 조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문학교회는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부에서. 그 내부의 문제는 뭐냐? 교회 안에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한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나 유대인이야 이렇게 한 사람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교인이라고 그러고 서만학교 안에 지금 있는데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다. 야, 이게 정말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환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여기 또 누가 들어오냐? 여기 유다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기어 들어온다는 거예요. 기어 들어와갖고는 본인들이 지금 이방인 아닙니까, 여러분? 터키 지방에 사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인데 나 유대인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그런 자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내적으로 서문학교인들을 또 어렵게 만들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교회 내부에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례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유대인이면 어떻게 돼? 안식일을 지켜야 되잖아요. 유대인이면 유월절 지켜야 되잖아요. 어린 양 갖다 바쳐야 되고 이런 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절기와 이런 모든 것들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등장을 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어요. 로마서 2장 가서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우리 한번 가서 로마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가서 보시면 바울이 우리를 가리켜서 속으로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이 나옵니다. 가서 보니까 27절에 본래 무할례자가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이 율법을 이행하면 글자와 할례를 통해 율법을 범하는 너 유대인을 판단하지 아니하겠느냐. 왜 그러냐? 그 이유는 겉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육체 행하는 할례가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9절에 오히려 속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영적인 유대인이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다만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그런 차원에서 영적인 유대인이라 그건 동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육체의 할례를 받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글자 안에 있지 않냐고 영 안에 있는 것이니라. 이런 사람에 대한 칭찬은 사람들에게서 나지 않냐고 하나님에게서 난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떤 사람이 영적인 유대인이라 그러면 동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 진짜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안식일 지켜야 된다 그러고 할례 지켜야 된다 그러고 유월절 지켜야 된다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여기 사탄의 회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사탄의 회당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진짜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뭘 주장을 하는 거냐? 구약시대에 나와 있는 유대인을 향한 모든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 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차지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주장을 이 사람들이 나와서 펴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지금 식으로 표현하면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 여기 서버나 교회에서 지금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교인들이 아니에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발전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의 무천년 신앙, 천년 왕국이 없다고 하는 이런 신앙,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이런 신학이 나오고 로마 카톨릭 교회 후예들인 프로테스탄트들이 이런 똑같은 것들을 이어받아서 답습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교회 시대가 천년 왕국 시대라고 하는 영적인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시대라고 하는 잘못된 일들이 교회 안에 이제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프로테스탄트 말고도 여러분 안식교, 안식일 지켜야 된다 그랬잖아요. 안식일은 누가 지키는 거예요? 유대인이 지켜야 되는데 미국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데도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나온 게 이게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 행세라는 거예요. 또 누가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들. 그렇죠?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하나님의 교회.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 뭐해요? 지금 유월절 어린 양 바쳐야 된다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게 심각한 문제고 심각한 오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정말 아무 허물도 없는 그 서머나 교회 안에 들어있는 이와 같은 누룩을 예수님이 지적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가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이런 사람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 대적하는 자, 마귀. 그렇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 우리 인간을 대적하는 자, 비난하는 자, 그렇죠? 이런 사람들, 이런 존재를 추종하는 회당이라고 하는 건 아시는 것처럼 예배 장소를 이야기하는데 원래는 모임을 뜻했어요.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 안에 마귀를 추종하는 자들의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를 추종하는 자들의 모임. 그런데 이 마귀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유대인이다. 유대인의 모든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렇죠. 유대인들의 축복을 우리가 다 받는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신성 모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죄가 있어요. 근데 신성 모독으로 번역된 말은 영어로 blaspheme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blaspheme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걸 가리킬 때 blaspheme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유대인이라 그러고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그러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모든 복을 우리가 다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심각한 교리의 오류를 갖고 올 때 하나님 그걸 뭐라고 그러냐? 신성 모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이게 참 놀라운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대적하기 때문에 신성 모독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겠어요. 저 이스라엘이 1948년 5월에 저 팔레스타인 땅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을 저 이스라엘이 성취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에 소망이 없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 이스라엘 땅, 저 예루살렘 올리브산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 일이 있는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바이블 빌리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저 이스라엘은 아무 상관없는 이스라엘이고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건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이고 나를 신성 모독하는 거라고 우리 예수님이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결국 이런 초대교회부터 등장해서 교회를 장악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이제 되면서 여러분 3장 9절 가서 볼까요? 계시록 3장 9절에는 여기는 필라델피아 교회가 나오는데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에도 스스로 유대인이라나 유대인이 아니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필라델피아 교회도 좋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소아시아에 있는 그런 교회들에 이게 지금 파급이 되고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그 교회들이 이거를 주장하고 나서기 시작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교회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이제 400년쯤 이렇게 넘어가면서 어거스틴이라는 이런 사람이 등장해서 무천년설을 만들고 교황 무오설을 만들고 연옥을 만들고 마리아 숭배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거나 이런 신학을 만들어서 무려 천년 동안 중세 암흑시대가 이 땅에 도래하는 그런 엄청난 악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겁니다. 무려 천년 동안 그 유럽 그 땅에 그 기독교 문명이라는데 기독교 문명이 아니라 천주교 문명이 된 거예요. 그 땅에서 여러분 라틴어로 미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성경책을 보지 못하겠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악한 일들이 이 사탄의 회당인 자들의 이 신성 모독을 통해서 무려 천년 이상 사람을 어둠 속에 갇혀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불행이 이제 따르게 된 거다. 그 이후에 칼빈주의가 등장하고 프로테스탄트들이 등장했는데 다 뭐예요?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이러한 성경이 말하지 않는 이런 원칙들을 이제 가르친다는 거죠. 이것은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신성 모독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또 이런 자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교회의 아버지. 그래서 Church Father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무슨 아버지가 있어요? 교황의 호칭이 뭐예요? Holy Papa. 그렇잖아요. 거룩한 아버지. 여러분 교황이 무슨 아버지예요? 교회의 아버지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교회가 망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무려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는 거의 이 땅에 구원받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암흑시대가 이루어지게 됐다. 이런 것들 지금 예수님이 서머나교회에 나타나셔서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유대인이 아닌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실제로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이고 이들이 하는 그 일은 그 뭐예요? 신성 모독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이블 빌리빙 하는 성경대로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할 때는 교회사를 정확하게 보고 그렇죠? 교회가 이스라엘 대체했다고 이렇게 나오는 이런 것들은 다 쓰레기통에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고 저 땅에 돌아온 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에요. 저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년 왕국을 이 땅에 회복을 하십니다. 첫사람 아담이 망쳐놓은 그 에덴 동산에서 그런 삶을 천년 동안 그래서 천년을 6번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천년 왕국을 회복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 문자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그래야 바이블 빌리버가 이제 되는 겁니다. 자, 2장 10절 가서 보니까 내가 여기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장차 당할 그 일들 중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일을 면하게 해 주신다는 게 아니라 이길 수 있게 해 주신다. 말씀하시면서 보라. 마귀가 그 위에 사탄이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열흘은 뭐 문자 그대로 열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일정한 기간을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우리 문맥상 가서 봤을 때 진짜 열흘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여러분? 열흘 동안만 당하고 끝난다 그러면 그거 환란이고 순교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뒤 문맥으로 봐서 장차 앞으로 오게 될 어려운 이와 같은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사적으로 이걸 해석하시는 많은 분들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황제들이 열 번의 대핍박을 그리스도인들에 가하게 되는데 아마 이런 것들을 열흘의 환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는 그런 견해가 조금 더 맞는 견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마귀가 이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냐 하면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왕관을 내게 주리라. 이런 놀라운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을 주리라 그래요. 생명의 왕관을 주리라 그래요. 생명을 줘요. 생명의 왕관을 줘요. 예, 생명을 주는 게 아니에요. 죽기까지 신실하면 생명,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해야 그 다음에 가서 구원 준다는 게 아니에요. 생명에 합당한 왕관이라는 보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사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만 믿습니다 하고 내 믿음을 거기다 갖다 박아놓으면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죄와 지옥의 형벌에서 영원 무궁토록 벗어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행위를 산 것에 대한 보상이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죽지 않습니까? 그 죽음에 합당한, 그렇죠? 죽음에 합당한 보상, 생명에 합당한 그와 같은 그 보상으로 왕관을 준다고 얘기하지. 너희가 죽을 때까지 날 잘 따랐으니까 이제 내가 너희에게 구원과 영생을 준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여, 제가 끝까지 신실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할 때는 어떠한 생각이 있는 거냐? 이렇게 자기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구원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런 분들이 7년 환란기를 제가 끝까지 통과하고 그다음에 제가 휴거 받을 수 있도록 7년 환란기 동안 저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7년 환란기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분들은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몸이 홀연히 변화가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7년 환란기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환란 통과가 아니라 환란 전 휴거가 복된 소망인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이런 말씀들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7년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특히 우리 마태복음 24장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이 말씀하고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24장 13절에 예수님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바로 그 자는 구원을 받는다. 여기 끝을 죽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죽는 거 끝까지 생명 다 바쳐서 끝까지 하면 그때 구원 받는 거 하고 여기 죽기까지 신실한 거 하고 그러면 생명의 왕관 받는 거 두 개를 똑같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13장 다음에 14절이 나오잖아요. 거기 끝이 뭔가가 나오잖아요.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으로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는 거예요. 7년 환란기 끝. 여기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환란기에 이미 들어간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그 7년 끝까지 참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그 끝이고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순교당하는 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 한번 가서 고린도전서 1장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거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냐. 귀한 내용의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에서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어떤 선물에도 뒤처지지 아니하고 아니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께서 또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신다. 자, 구원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받는 거고 구원 이후에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것도 어떻게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끝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시는 분이 내가 아니고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이 있는 거예요. 구원 받으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루에 넣고 꽁꽁 둘러매서 봉인을 해요. 마귀가 와서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록 2장 10절에 나와 있는 이 약속은 영생의 약속이 아니라 뭐예요? 생명에 합당한 왕관을 주시겠다는 보상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생명에 합당한, 영생에 합당한 이런 그 왕관을 우리가 이제 받는데, 이걸 받으려고 하니까 뭐가 있냐? 거기에 합당한 왕관을 받는 사람이, 성경에는 왕관으로 표현된 이런 이 보상이 여러 개 나와요. 여러 개. 제가 나중에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베드로전서 이제 5장 4절 등에 여러 개의 보상의 왕관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생명에 합당한 그 왕관은 누가 받는 거냐? 마귀가 가져다주는 핍박과 이런 환란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지킨 그런 사람들이 받는 이와 같은 보상이에요. 자, 이것도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신실하라, 신실. 신실하라고 번역된 그리스어는 피스토스라는 그런 말인데,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정직하게 지키며 성실히 전파한다는 그런 의미다. 영어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신실은 faithful이에요. faith가 믿음이잖아요. full,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어떻게 믿음이 가득 찬 상태로 지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죽기까지 믿음이 가득 찬 상태로 지내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순교한다 해도 생명에 합당한 것 같은 왕관의 보상을 내가 주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개혁성경은 이걸 다 뭐로 바꿨냐? 충성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충성. 신실한 거하고 충성은 다른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실한 거는 믿음하고 상관이 있는 거고, 교회에 충성해라, 목사에 충성해라, 교단에 충성은 행위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서 앱이 있으니까 한번 충성이라는 단어를 가서 찾아보세요. 우리 킹제임 성경은 다 신실, 이걸 다 믿음의 문제로, 예, 이 영어 성경은 다 페이스가 충만하다, 믿음의 문제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를, 개혁 성경은 다 행위의 문제로 다 충성으로 다 번역해 놨다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믿음 면에서 신실해야 저와 여러분이 생명에 합당한 보상을 얻는 거예요. 교회나 목사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믿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의 충성, 충실한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장 11절에 예수님이 주신 보상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지금 교회는 서문학교회인데 맨 마지막에 요약을 할 때는 모든 교회, 지금 여기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랑침례교를 포함한 모든 교회에다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는다. 요한일서 5장 4절, 제가 지난 시간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기는 자에 대한 설명을 못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가서 보니까 이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여러분, 이기는 자, 그러니까 자꾸 교회 와서 충성봉사하고 돈 많이 내고 계룡산 다니고 이런 사람을 이기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면 이미 이긴 사람이 된 거예요. 이미 이긴 사람이 된 거예요. 이긴 사람이 된 거예요. 다른 거 요구하자, 그 참된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나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다. 자, 둘째 사망은 계시록 20장 6절, 14절, 21장 8절에 나옵니다. 이 세상에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구원받은 사람은 두 번 태어나고 한 번 죽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나고 저 위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태어나요. 이렇게 두 번 태어나고 육신적으로 한번 죽는 거예요. 그 위에 죽음이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한번 태어나요, 어머니 뱃속에서. 그리고 죽어요, 육신적으로 한번 죽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나는 그 시점에 다시 한번 죽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망이나 죽음은 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리. 그래서 첫 번째 몸이 죽을 때는 이 몸에서 영과 혼이 분리가 되는 걸 사망이라고 이야기한 거고, 둘째 사망은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신데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서 완전히 분리가 되는 그 일을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한 번 태어나고 두 번 죽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여기 구원받은 사람, 이기는 사람 어떻다고요? 둘째 사망의 해를 당연히 안 입죠. 두 번 죽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생명의 보상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긴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 아니야. 매일 교회 가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믿음 생활,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하고 정상적인 믿음 생활 아이들과 함께 하는 그런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이런 이기는 사람은 당연히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습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마지막 때예요. 정말 영적인 그 당시 로마 시대에는 물리적인 육체적인 고통과 압박이 극심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이런 시대에 살기 때문에 뭐 누가 와서 이렇게 때리고 감옥에 놓고 이런 일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 땅에 살면서 믿음 지키고 살려고 하니까 동성애, 낙태, 좌익,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리에 들고 일어나고 그렇죠. 법을 바꾸고 교회를 탄압하고 이거 보면 아주 영적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지금 크잖아요. 근데 서문학교에 그 교인들이 또 사도 요한이 인내하면서 환난을 견디며 어떻게 했어요? 믿음을 지켰잖아요. 그게 신실한 거예요. 믿음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합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폴리캅 이야기를 하는데 이 폴리캅은 말씀드린 대로 소아시아 그 성원학교의 감독이었어요. 목사였어요. 그 당시의 특징은 뭐냐? 황제가 경배의 대상이 된 거예요. 사람들 보러 황제를 뭐라고 불렀냐? 주라고 불렀어요. 주는 큐리오스가 주예요. 그리스 말로. 황제를 가리켜서 저분이 우리의 주님이다. 이렇게 하고 황제한테 경배를 해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할 수가 없지요. 그리스도인들에겐 주님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큐리오스라고 그러고 저쪽 가서 황제를 큐리오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황제 숭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 폴리캅도 이 일 때문에 이제 체포를 당해서 이제 화형을 당하게 되는데 이거 답답한 이런 사정을 보고 있던 관리가 폴리파에게 이야기하자. 한 번만 주님을 좀 부인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화형당하는 거 면할 수 있게. 그랬더니 폴리캅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 내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더 살겠다고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인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제가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고는 어떻게 이제 화형대에서 불에 타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순교의 길을 이제 걸어가게 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어려운 것인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믿음을 지키려고 한 사람들하고 같이 믿음 생활을 해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침례교회가 그런 사람들의 귀한 모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